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14장 1절 말씀을 전후해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전후를 해서 무려 5장에 걸쳐 적혀진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5장이나 걸쳐서 수록된 내용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이 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13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만찬을 하시고 곧 있으시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가장 마음에 걸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중에 계속 저녁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 도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손수 대야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권위를 벗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몸을 굽히셨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태도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열두 제자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열두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두 차례나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본을 삼고 어떤 자가 큰 자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큰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한 자리를 노렸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 더 나은 자가 될까? 이런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세상을 떠날 마당에 식사를 만찬을 하고 있는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괘념치 않으시고 이런 제자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불리웁니다. 그는 오병이의 기저로 불리는 현장에서 한 소년의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며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현실적인 것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당기기 전에 지금 우리 현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 어찌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수제자가 누가 됐습니까? 베드로죠. 아마 거기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기득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드레도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셔야 합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천둥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이런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을까요? 또 이들은 성경 유례사상 아니면 우리에게 길이 남을 인사청탁을 합니다.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아무래도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서 더 자기보다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직접 청탁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자로 나다나엘보다는 내가 더 먼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누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불구하고 이렇게 못 깨달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도 섬겨주셨습니다. 또 바돌로매는 어떻습니까? 나다나엘로 불리는 이 바돌로매는 히브리 성경에 능통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니까 얼마나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돌로매도 우리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기러 오시면 여러분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 차례가 될 때까지 아무도 반응을 안 한 겁니다.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른 빨리 나서서 그만하세요 이럴 텐데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그만하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가 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인 나를 섬기기 위해 나의 더러운 발 씻기 위해 몸을 굽힐 수 있는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자였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 이런 부인할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 다 아시고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무 인상 쓰지 않으십니다. 또 마태는 어떻습니까? 레이라고도 불리며 직업이 세리입니다. 또 이 사람은 돈이 많은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인 사람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만한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나로 위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더 낫지 않냐 이런 마태의 에도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 섬기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성도들의 대표로 불리웁니다. 베드로만큼 아마 유명할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담대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괴념치 않으시고 섬겨주십니다. 또 셀롯이라는 가나안 사람 시몬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제자로 추정됩니다.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라 불리우는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 구분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과 아직 구분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다데오 발도 우리 예수님은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 지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마귀라 불리는 그의 발도 씻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섬기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 이 마귀라고 불리는 유다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그 누구도 편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도 어떠한 사람도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기사계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가장 뜻깊은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리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언적인 행동이 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줄 다 압니다. 바른 성경이고 확고한 성경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목걸이에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교회 십일조 낸다고?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유월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 무리를 따르는 제자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뭔가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만찬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배반자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 또 거기다 더 한결 나가서 수제자로 믿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만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삼아서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입성을 했으니까 한자리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위해 투자했던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아이고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극도의 불안에 쌓이겠죠. 극도의 불안에 고조에 다르겠죠.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4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드린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다 깨끗하지만 전부는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면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네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제자들은 가정을 버리고 또 부모를 떠나서 예수만 믿고 3년 반 동안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초소가 없습니다. 오늘 말하면 노숙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만 믿고 쫓아왔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거처가 어디가 있어요? 생활 터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불안을 아시고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하늘에 너희 초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한자리 누리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의 한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팔자가 나아졌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론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초소를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언제 열렸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의 초소에 안침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11제자들은 오합지졸들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깨닫지도 못하고 어둔한 이런 제자들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위해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뭐 요즘 종말론적이라든지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건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거기에 심취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수년 전에는 거기에 한번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나 저지는 오시나 아 휴거 당해야지. 그러나 본문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그런 두려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 한 사람 위해서도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있으면 베드로는 부인할 자입니다. 곧 있으면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빌립과 도마가 말씀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진리 그 자체이다. 내가 생명으로서 나 없이는 아무도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구했습니다.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아둔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또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투성인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이름을 의탁한다고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고 무슨 요술방망이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절대 그 구절이 아닙니다.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기도가 성립되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차용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인감도작을 맡기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6살짜리한테 인감도작을 찍으면서 너 마음대로 써라 하면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고난을 줬으니까 마음대로 찍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가치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무한한 영광을 안다면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함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얻고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숱한 시험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대파들이 끈질기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이제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달리 또 다른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동격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격이 다른 그러나 동등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이 성령님을 특징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제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위로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을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이 중에서도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고민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터널치도 못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위로를 누구에게 얻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이제 다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나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또 떠난다고 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 다른 위로자는 세상을 떠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셔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락달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발이 세다고 해서 나한테 갔다 오시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꼭 또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위로자, 진리의 영, 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이후로 성령 침례가 벌어졌습니다. 성령 침례 이후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골로새서 말씀처럼 성경 곳곳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성령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들어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특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열한 제자들의 형편이 저희와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 열한 제자 같이 똑같이 불완전합니다. 똑같이 불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이 의심하고 다혈질입니다. 언제 충동할지 모릅니다. 환경만 딱 마련해주면 전부 다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열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 오순절 이후로 사도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자리 싸움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크냐 작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뇌리에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 내가 섬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발을 씻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정이 저 사람과 나하고 싸울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교만해지려면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와 복음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제 도마가 다시 한번 의심합니까? 의심의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능력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은 한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한다, 이것은 성경 기록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유다 배반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배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경 기록에 응하게 하려 한 것이지 남은 열한 제자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배반자였구나. 또 성령님께서 자신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여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여기에 따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목격했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나은 걸 목격했습니다. 더 나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도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이 제자들보다 더 뛰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신 성도들 중에 전에 다닌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단을 이끄는 괴수구나. 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단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곧 오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 오시게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빠진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음이 없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너무 자신의 상상대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믿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현될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자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소망을 둘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저 사람을 보면 소망을 두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의 모두 발을 편견치 않으시고 똑같게 씻겨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 여러분의 더러운 내면을 씻겨주신, 더러운 발을 참고 견뎌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고 그래서 믿어야 되며 그래서 그분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한 초소가 하늘들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증거하고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왕이 직접 행차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너를 데리러 맞이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한 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여러분께서 청와대에 딱 들어서면 우리 대통령이 맨발 벗고 나오십니까? 그럴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행차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런 재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바른 예수님을 이 바른 킹제임 성경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